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또 다시 추워져서 이제 마지막 추위겠죠. 올해. 예. 지금 저희는 제어리 브리지트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진정한 교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제에 대한 원리들을 배웠고 하나님과 성도들끼리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교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이 말은 fellowship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이 말은 참가 또는 동반자의 관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가 세워지기 초기부터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울을 도왔고 또 그 복음 전파의 동력자가 되어 펠로우십을 같이 했어요. 그죠? 교제를 같이 하는 자로 열심을 내어 기도해 줄 것을 바울은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하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우리 모두 성도들은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교제이지만 우리의 교제는 또한 복음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제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 교제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에 기도와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죠.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나간 적이 없는 빌립보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그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헌금과 기도로서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복음의 참여함이란 제목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면으로 바울과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는지를 볼 것이며 또 현재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개요는 둘로 나누었는데요. 첫째, 헌금으로 참여하는 동역자. 두 번째는 기도로서 참여하는 동역자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헌금으로 참여하는 동역자. 신자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며 서로를 즐거워해야 하죠. 그러나 또한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불신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교에 참여하여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빌립보서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인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선물을 보낸 이후에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동안 도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무한한 기쁨으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빌립보를 떠난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그의 선교 사역에 참여했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바울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나요? 14절에서 참여하다는 말은 동반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는 물론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바울과 사역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파트너가 되었어요. 바울의 선교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쇠사슬에 묶인 죄수였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실제로 필요가 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에서 우러나 바울을 위한 물품, 아마도 음식과 옷과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로 갔습니다. 이것은 희생의 선물이었죠. 빌립보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가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가진 것이 많이 없었지만 희생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자족은 충족되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넉넉함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12절과 13절에서 나는 아주 적은 재물로 살아갈 줄도 알고 줄이고 궁핍을 겪는 비밀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나에게 공급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존하며 아주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도 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족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족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잘했다. 너희들이 한 일이 고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희생적으로 보낸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빌립보 성도들은 또 관대하게 선물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 바울이 누구에게도 선물을 청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을 여러 번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과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해 왜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지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헌금해 주신 것이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선물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영적인 계좌, 영적인 저금 통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게 자란 결과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의 마음은 자신이 지금 삶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이 헌금을 받은 것에 초점이 아니고 그가 사랑했던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으로 베푼 헌금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며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이에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융택하여 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빛을 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흩어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 빌려주니 그가 그의 선한 행위에 대해 갚으리라. 주님께서는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녀들에게 후히 갚아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가서 18절 끝에 이 말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잠깐 보면요.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열납된 희생 제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언어이죠.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에서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완전한 흠이 없는 깨끗한 희생 제물이어야 했죠. 또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어야 그 제사가 상달되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은 향기롭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난한 중에서도 자신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희생적으로 드린 이 헌금은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중에 이렇게 넘치게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빚을 지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적 은행 통장에 쌓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투자했으므로 그 사업의 열매를 바울과 함께 나누어 갖게 된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이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바울과 함께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가졌던 이 동일한 특권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든 국외든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참여하고 투자한 그 사역의 열매를 하늘나라에 가서 상으로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나눌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국가나 또 마슬람 나라에 선교하러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 나라로 가는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방송 선교 또는 성경을 보내는 데에 지원하거나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전선에 갈 수는 없지만은 가시는 분들을 후원금에 참여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은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교회로 다니시면서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또 그 후원금에 동참해 주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 헌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편 아, 나는 참 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죠.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이것은 아마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선택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내가 자진해서 궁핍한 선교사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참 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초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런 오만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시편 24편 1편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빌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갈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12,000대의 홈이 다 불타버린 것 목격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지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서서 우리의 필요를 후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에 또 상급이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을 틈이 없겠죠.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기도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는 헌금뿐 아니라 기도로서 동역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빌립보서 4장 11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물질적 후원이 없어도 만족한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도로서 바울을 서포터하고 동역자가 된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헌금이 선택이 아닌 것처럼 기도도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매님들은 어느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동역자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자매님들은 후원하시는 선교사가 누구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고 조리 있게 말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가 너희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의 동료 신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어디까지냐 하면은요, 투쟁을 같이 하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힘을 같이 하자는 말은 agonizo mai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싸우는데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agonize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agonize. 이거는 괴롭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 싸우는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와 같이 싸우는 데 사용된 용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가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있어라 했는데 다 졸았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졸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투쟁이라는 거예요. 내 죄와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 안에서 같이 투쟁을 하자.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이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한테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내가 좀 편히 쉬고 육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리커버하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 요청을 이제 한번 조금 정리해보면요. 바울은 이런 요청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불신자들로부터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주시고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육적으로 쉼을 받아서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요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그분들과 동역자가 되며 기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 기도도 해야 되겠죠.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개인적인 필요 또 그분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스윗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문화적인 적용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또 학교 문제 사역에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세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을 그 사역을 이어나갈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멕시코로 갔다. 그러면은 그 멕시코에 있는 주민, 멕시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출신의 일꾼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어리 브리지스 목사님께서 새뮤엘 고든의 말을 인용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먼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한 군데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역동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루 생활 30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인도에 직접 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만큼 선교 사역을 한 셈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1793년도에 인도로 파송되었죠. 이분이 인도로 간 첫째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파송 예배에서 그 친구 한 분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들도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도에는 금강이 하나 있는데 아주 깊은 땅 중심부에 있다고 하네.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려가는 모험은 내가 할 테니 자네가 밧줄을 잡아주어야 하겠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분이 하고 있는 그 복음 모험을 위해서 밧줄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줄을 잡는 사람은 광산으로 내려가는 사람만큼이나 중요한 동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확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동역자가 되고 싶은 선교 사역하시는 분을 선정하셔서 헌금과 기도로서 동역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락이 되시면 또 허락이 안 되시면 기도로서 그분의 밧줄을 붙잡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동역을 맺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숙제에 있는데 만약 남편이 헌금으로 동역자 되는 거를 반대를 한다 하시면 남편의 말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허락하는 생활비가 있겠죠. 그 생활비에서 자기가 또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가끔 또 용돈을 주는 분이 계시면 그 용돈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남편이 준 용돈을 내가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보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늘에 쌓는 보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숙제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다른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하시면 되겠죠. 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아낌없이 쓰지만 또 이 복음을 위해서는 자비를 베푸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며 또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교제 안에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희생적으로 함께 동역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빚지지 않으시는 아버지, 우리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난했지만은 넉넉하게 보조금을 보낸 것을 칭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희생적으로 드려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